엘리바스필다, 소발, 욥이 고난당했을 때 이 친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거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그냥 있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만신창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로한답시고 사실은 욥에게 네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실 거야 라고 이런 원리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전부 각자 어떤 자기 말로 하긴 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과 응보라는 그런 네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 성경에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상하게 욥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욥을 절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욥 자신조차도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또 친구들이 자꾸 그렇다 보니까 욥도 처음에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복을 하나님 주셨으니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하고 자기 아내조차도 설득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욥 자신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욥 자신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만약 우리가 욥이라면 이처럼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따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이런 변론 가운데 자기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솔직히 이제 물론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시대면 몇천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욥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해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으로 빌닷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너는 뭔가 잘못됐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한 것이지 라는 것이고 마지막 소발도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리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그렇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욥기는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언능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너희밖에 없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을 봐보세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다른 의미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너희밖에 없냐. 이렇게 욥이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롭긴 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밖에 없어?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의 어떤 표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말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다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4절 하나님께 불러아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거나.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휘 주심이라. 아니, 세상에 강도의 장막은 나쁜 놈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의롭게 살았던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불의한 백성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73편 2절에서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어요. 아니 그 나쁜 놈들에게는 죽을 때도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무슨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하고 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잠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을 봐야죠. 결론을 봐야 되죠. 자,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주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은 주를 멸시하고 무시한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는 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네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했고 그런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42편 욥에 보면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으로 온전히 다 회복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의인들의 그 과정은 비참할 수 있고 또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처럼 생각하고 결론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셉이 결론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 근동에 주가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그래서 감옥에서 더 2년을 더 있게 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애굽의 총리 마치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결론이 내 인생 가운데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 요셉이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요셉이 힘든 상황을 당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의 과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이야.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아삽이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그들의 지식은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이를 더 절망으로 빠지는 죽이는 지식, 이렇게 파괴하는 지식인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그 사람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말인가. 네, 이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또 생각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과위를 넘어서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로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은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피조 세계를 봐라. 다 이것들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것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도 생명도 사람의 모든 육신의 목숨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뭐 12절은 그러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 그래요. 늙은 자에게 또 오래 산 사람에게 그런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도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물을 막은 적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땅을 뒤집는다. 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물을 철철 넘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허리에 이 띠르띠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의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지역, 로마 지역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멸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 제국, 뭐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제국을 이룬 게 아닙니다. 세우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욥이 쭉 하고 있어요. 사실 욥이 그러기도 했지만 한나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훈련 받는 것도, 내게 고난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증하신 분들 보면 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이것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게 왜 그런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결국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 안 돼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어려운 공경의 세월 속에서 잘 버티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형통입니다. 결론은 평강이고 평강입니다. 오늘 이 평강의 은혜, 형통의 은혜가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